트리필과 디코드를 분리해 서빙하는 팀, 그리고 NM캐시 같은 도구로 KV캐시를 GPU 밖으로 계층화해 재사용률을 높이려는 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두 기법은 각자 따로 검증된 최적화지만 같이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거의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논문은 그 결합 효과를 수식으로 구조화하고 실제로 H200 클러스터에서 측정을 시도했다가 VLLM 엔진이 두 번 죽어버린 경험까지 감추지 않고 보고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두 기법을 합치는 게 항상 이득은 아니고 어느 쪽이 이기는지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워크로드의 재사용 패턴이 정합니다. 프리필과 디코드를 나누고 캐시를 계층으로 쌓는 두 가지 최적화 LLM 서빙 비용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프리필은 프롬프트 전체를 한 번에 처리해 KV 캐시를 채우는 연산 집약적이고 순간적인 작업이고 디코드는 그 캐시와 모델 가중치를 계속 읽어가며 토큰을 하나씩 뽑아내는 메모리 대역폭 집약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작업입니다.
이 둘을 한 GPU 풀에 같이 태우면 하나의 배치 정책이 서로 다른 두 목표, 최초 토큰 응답 시간과 토큰당 처리 시간과 토큰당 처리 시간과 토큰당 처리 시간과 던시에 만족시켜야 해서 결국 둘 다 손해를 봅니다. 디스트셀과 제안한 프리필 디코드 PD, 우리는 이 문제를 두 단계를 독립된 GPU 풀로 쪼개고 그 사이에서 KV 캐시를 옮기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한편 LMD 캐시 같은 도구는 전혀 다른 낭비를 공략합니다. VLLM의 페이지 다텐션이 만든 블록 단위 KV 관리 위에서 GPU 메모리 HBM에만 있던 KV 블록을 호스트 드램과 로컬 디스크까지 이어지는 계층으로 흘려보내 요청이 끝나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두 기법이 서로의 전제를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프리필과 디코드가 한 GPU에 같이 있을 때는 프리필이 만든 KV가 이미 디코드가 쓸 HBM에 그대로 있으니 계층화는 요청 간 재사용에만 도움이 됩니다. 반면 분리된 상태에서는 디코드 워커가 그 KV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요청이 전송 비용을 물어야 하고 계층 조회는 여유가 있을 때 참고하는 게 아니라 지연 시간에 직접 걸리는 인계 경로가 됩니다.
그 때문에 이 논문은 두 기법을 단순히 더하는 대신 결합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 모델로 먼저 풀어냅니다. 분리는 캐시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가장 느린 계층을 못쓰게 만든다. 핵심 관찰은 두 가지이고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첫째, 분리된 프리필 풀은 서버마다 따로 있던 캐시를 하나의 논리적 도메인으로 묶습니다. 인기 있는 프리픽스를 서버마다 중복으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재사용 분포가 한쪽으로 쏠려 있을수록 꼬리가 무거울수록 같은 용량에서도 적중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즉 분리는 계층화의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둘째, 최초 토큰 응답 시간 TTFT에는 서비스 수준 목표가 있고 그 안에서 캐시 조회에 쓸 수 있는 여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분리가 도입한 전송 시간은 정확히 그 여유를 갉아먹고 계층별 대역폭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흉거리 그림처럼 HBM과 NVMe 사이에 대략 1600배 차이가 납니다. 가장 느린 계층부터 임계 경로에서 탈락합니다. 분리를 도입해서 캐시가 더 값어치 있어졌는데 정작 그 값어치를 실현할 가장 느린 계층은 같은 이유로 못쓰게 됩니다.
HBM에 대해 MBL 공개 하드웨어 스펙을 바탕으로 계산한 분석 모델 실측이 아님, 1기비의 KV 캐시를 각 계층에서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로그 스케일로 비교했습니다. HBM은 약 0.21mm초, NVMe는 약 333mm초로 약 1600배 차이가 나며 이 격차가 어떤 계층이 지연 시간에 민감한 경로에 남을 수 있는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논문은 실제 수치도 붙입니다. 어텐션 레이어 32개, 1KV 헤드 8개, 헤드 차원 18, 요소당 2바이트 같은 전형적인 설정에서 토큰당 KV 바이트는 약 13만 바이트로 계산되고 이는 대략 8천 토큰의 프리픽스가 KV 캐시 1기가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HBM에서는 그 1기비를 밀리초 이하로 해소하지만 NVMe에서는 3분의 1초 가까이 걸리므로 수백 밀리초 단위인 일반적인 TTFT 목표 안에서는 전송에 이미 여유를 소진한 시점에 디스크 계층이 임계 경로에서 자동으로 탈락합니다. 결과적으로 디스크 계층은 동기적으로 조회하는 대상이 아니라 미리 DRAM으로 당겨놓는 비동기 프리패치 역할로 강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두 관찰의 부호가 반대이므로 최종 효과는 워크로드가 적중률에 의해 제한되는지, 이 경우 시너지, 아니면 여유시간에 의해 제한되는지, 이 경우 상쇄에 따라 갈립니다. 계층 하나를 더 놓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손익분기 공식.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DRAM이나 디스크 계층의 용량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입니다. 논문은 재사용 분포가 꼬리가 무거운 몇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용량을 늘릴 때마다 얻는 적중률 증가분이 체감한다는 전제 아래 손익분기 용량을 유도합니다. 매 바이트를 추가할 때 얻는 편익은 그만큼 아끼는 프리필 재계산 비용이고 읽는 비용은 그 바이트를 유지하는 임대료입니다.
이 둘을 같게 놓으면 계층 T의 경제적으로 최적인 용량이 재사용 분포의 꼬리 지수 갭이 대해 T의 독립 베타산 승수로 나타나는데 이 지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재사용이 고르게 퍼져 있을수록 필요한 용량이 초선형으로 폭증합니다. 요청률 프리필 재계산 비용 GPU 단가 저장 임대료를 예시값으로 고정하고 계산한 분석 모델 실측이 아닌 재사용 꼬리 지수 베타가 1에 가까워질수록 손익분기 용량이 로그 스케일에서도 가파르게 치솟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민감도가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계층화 용량은 하드웨어보다 워크로드의 성질에 훨씬 크게 좌우되므로 같은 H200 클러스터라도 서비스마다 필요한 DRAM, NVMe 용량이 한 자릿수 이상 다를 수 있고 한 배포에서 얻은 프로비저닝 가이드를 다른 배포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최적 용량은 앞서 나온 여유시간 제약과 별개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분리를 공격적으로 해서 여유시간이 이미 좁아진 상태라면 손익분기 공식이 아무리 큰 용량을 정당화해도 디스크 계층은 임계 경로에 올라갈 수 없고 남는 선택은 그 계층을 프리패치로 돌리는 두 계층 구성뿐입니다. H200에서 실제로 측정하려다 VLM 엔진이 두 번 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분석 모델이고 논문의 원래 목표는 여기에 실측 지연 시간 비용 곡선을 얹어 매티스 인퍼런스 서빙 스택의 프로비저닝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27일 사내 H200 클러스터 스타프로카드 프로 컴퓨터 H200 노드 TK-EOI 오프키어의 TK-BQP03에서 단일 H200 NVL GPU로 검증을 시도했습니다. 모의 수입에 GPU 시간을 쓰기 전에 하네스와 이미지, LME 캐치 커넥터, 지표 수집 경로가 제대로 도는지만 먼저 확인하려고 모의가 아닌 작은 미집 모델 캐톤 이드 모컨한지 옵티너스를 카스 0.5B 인스트럭터를 카나리아로 골랐습니다. 가중치 다운로드는 148.7초 만에 정상적으로 끝났지만 그 다음 VLLM 인증 코어 초기화가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입니다. 한 번은 KV 블록 예산을 강제로 제한하는 옵션을 켠 채로 한 번은 그 옵션을 끈 채로 재시도했는데도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에러 메시지는 인증 코어 초기화 실패, 근본 원인은 위를 참조라는 형태로 정작 그 근본 원인이 담긴 로그줄은 하네스가 캡처하지 못한 인증 자체 로그 스트림 쪽에 있었고 실패한 코어 프로세스 목록도 빈채로 보고되었습니다. 실제 원인은 특정할 수 없었고 지연 시간이든 처리량이든 비용이든 성능 샘플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VLM 이슈들을 뒤져보니 이 정확히 동일한 문구가 최소 4건의 서로 무관한 이슈 체크포인트 브릿지, GPU 메모리 캐시 블록 고갈, 텐서 병렬 설정 문제, 플랫폼별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외 문구 자체가 원인을 구분해주지 못하는 사실상 진단 가치가 거의 없는 포괄 예외였다는 뜻입니다. KV 블록 예산 강제 옵션이 LM 캐치 커넥터의 계층 크기 계획과 충돌했을 수 있다는 가설도 세워봤지만 그 옵션을 뺀 제시도도 똑같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이 가설을 스스로 약화시켰기 때문에 논문은 이를 확인된 결론이 아니라 검증되지 못한 가설로만 남겨둡니다. 이전에 발표한 동적 배치 튜닝 보고서에서도 좁은 범위의 무효 결과를 그대로 보고했던 전례를 따라 이번에도 측정치를 대신 채워넣지 않고 실패 그 자체를 결과로 보고했습니다. 이 논문이 회사, 사회, 과학 각각에 남기는 건 회사 입장에서 이 논문의 실질적 가치는 성능 수치가 아니라 의사결정 프레임워크와 위험 신호입니다. 손익분기 공식과 여유시간 제약식은 매티스 인퍼런스 서빙팀이 DRA NVMe, 계층 용량을 벤더 주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재사용 분포로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를 줍니다. 그리고 실험 실패는 그 자체로 하나의 경고입니다. 엔진의 메모리 크기 설정과 서드파티 KV 커넥터의 계층 계획 로직 사이의 시작 시점 계약은 실제로 취약하고 관측하기 어려운 실패 지점이었고 본격적인 용량 투자 전에 로그 스트림까지 제대로 캡처하는 카나리아 검증이 필수라는 것을 이번 사고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KV 캐시 재계산으로 낭비되는 GPU 시간은 실제 에너지 낭비이고 토큰당 비용이 낮아지면 더 작은 조직도 LLM 추론에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이 효과는 조건부입니다. 계층화는 손익분기 조건을 만족할 때만 비용을 낮추고 그 지점을 넘어서 과잉 투자하면 한 종류의 낭비를 다른 종류의 낭비로 바꿀 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던지는 공익적 메시지는 계층화를 무조건 켜라가 아니라 투자하기 전에 재사용 분포부터 재라에 가깝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프리팩티 코드 분리 문헌과 KV 캐시 계층화 문헌이 각각 성숙했음에도 둘을 하나의 변수 공간에서 같이 다룬 연구가 없었다는 공백을 메웁니다.
분리가 캐시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가장 느린 계층의 가용성을 낮춘다는 부호가 반대인 두 힘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그 균형점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워크로드의 성질 재사용 꼬리 분포로 결정된다는 것을 비용 지연 시간 파레토 프론티어 논의에 추가된 축으로 제시합니다. 한계, 그리고 다음에 확인해야 할 것들. 이 논문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이미 밝힌 대로 성능이든 비용이든 실측치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재사용 분포를 몇법칙으로 가정한 모델도 실제 워크로드가 시간에 따라 인기 프리픽스가 바뀌는 비정상성을 가진다면 꼬리 지수 자체가 흔들려 손익분기 공식의 정밀한 형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설령 실험이 성공했더라도 검증용으로 고른 모델이 작고 밀집형이라 모의의 비용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을 것이고 단일 GPU 구성이라 분리가 만드는 전송 비용 항목도 실제로는 검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VLM 이슈 진단도 우리가 직접 재현한 게 아니라 공개된 보고를 참고한 것이라 신중하게 좁혀서 해석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논문이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하네스가 엔진의 자식 프로세스 로그까지 전부 캡처하도록 고치고 이미지 태그도 고정해 재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KV 블록 계산 옵션과 LMC 캐치 커넥터 활성화 여부를 교차한 EXE 실험으로 이번 실패의 진짜 원인을 좁히고 계층별 고정 오버헤드를 프리픽스 길이를 바꿔가며 실측하고 실제 프로덕션 프롬프트 트레이스를 캐시 시뮬레이터에 흘려 재사용 분포의 꼬리 지수를 GPU 없이 오프라인으로 추정합니다. 이 네 단계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실제 모의 모델과 멀티 노드 구성으로 프리필 디코드 비율과 계층 구성을 조합한 스윕을 돌려 지연 시간 비용 프론티어를 얻고 그 실측 결과를 이 논문의 분석 공식과 대조해 끝난 정도를 보고하는 순서입니다. 논문 상세 페이지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nypace.com/dd/aidedpa2026-16-18-99는 계속 지속해서 나시잖아요.